지난주에 우리 친절이라는 주제에서 세 가지 작은 주제들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두 번째는 환대하는 것과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 칭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친절의 덕목 중에 세 가지 생각을 해봤고,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환대라고 하는 것, 그 주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접하는 성경 공부의 내용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내용은 간략하게 요약들을 하셔서 기억을 특별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보 내용보다는 저한테 집중을 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 조그맣게 또 크게 잔디밭들이 있습니다. 늘 잔디밭을 돌볼 때는 잡초들이 늘 귀찮고 좀 속썩이는 일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아주 파랗게 잘 가꾸어진 잔디에 민들레 하나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색깔이 아주 노랗고 이쁘고, 그런데 다른 잔디들을 자꾸 이제 못 살게 하니까 주인은 보자마자 빼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봉사를 했던 아프리카에는 그냥 놔두는 땅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눈에 이렇게 큰 평원이 들어오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9월이 봄인데 그 봄에 거기를 가면은 그 야생화들이 얼마나 이쁘게 펴 있는지, 야생화들의 수명이 짧아요. 근데 짧은 시간 한 두 주간 정도, 그때가 이제 관광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걸 보러 가는데 카페트처럼 이렇게 그냥 아주 빼곡하게 야생화들이 핀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한 뿌리 갖다 집에다 심으면 이게 그냥 잡초지 별로 볼품이 없어요. 함께 있을 때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잔디밭에 들어오면 잡초고, 야생에 나가서 군락을 이루어 있을 때 보면 참 아름답고, 어느 사회에서나 중심이 있고 소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환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이 말씀 속에는 아주 중요한 기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말, 그 나그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뜻이 있어요. 나그네는 사실은 어느 사회에 있든지 별로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성경시대의 나그네라고 그런다면 더 어디서나 위험할 수 있고 어디서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부족과 어떤 시족 사회의 중심이 다 그 어떤 부족이 갖고 있는 폭력에 근거하고 있을 때에는 어딜 가나 나그네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아브라함도 그 위험을 몇 번 감지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기도 하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잖아요. 그 불러내시는 모습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제가 그 앞에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그렇지만 얼마 안 가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속을 받은 것처럼 죄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노아시대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 꽉 찼다는 말입니다. 항상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죄악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을지, 그 타락은 성경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에요. 힘을 가진 사람이거나 또는 육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권력이 집중되고 도시가 생기고 이러면서 뭐 사람들은 뭐 아수라장이 된 거죠. 영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홍수가 일어납니다.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홍수가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경건한 패밀리, 노아의 가족만 남아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다시 후손들이 이제 지구상에 또 퍼지게 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도 또 죄의 역사는 시작이 돼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도 또 한 가지의 심판이었습니다. 모여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언어의 혼잡이 오면서 다 흩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해서 끌어내시는데, 그때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해석하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거는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창조적인 소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인데, 그것은 불러내시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를 불러내는 이유는 그 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는데, 그러면 불러내가지고 또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죄악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쭉 보시면 하나님의 더 좋은 본향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내신 거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좀 고생스러워도 잘 참고 지내면 출세를 하고 도시를 이루고 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곳에서 더 잘 살아봐,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왔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선택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을 아브라함은 기쁘게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을 지내고 또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도 400년을 살아도 외국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방법은 소외된 사람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중심이 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출세를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시하시는 내용은 창조적인 소외, 나그네가 되어 이 세상의 주변인이 되는 겁니다. 중심 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주변 인물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심이 되었을 때는 보지 못하는 것, 주변, 마지널리티가 되었을 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중심 속에 있을 때는 안개처럼 가려져서 하나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끝으로 사회의 가장 주변 자리로 나갔을 때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 믿음의 위인들이 선택했던 삶은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것이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 선택을 기쁘게 여기고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서도, 저는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왔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인이었습니다. 사회 속에서는. 그리고 지금 나의 주변을 돌아볼 때 그저 한국에서 멀리 떠나 나와서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사는 이 모습일 뿐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평생을 살면서 무슨 은퇴연금을 준비해 놓은 것이 없고 가끔씩은 후회가 돼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왜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내가 주진 못했을까?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하고 이제는 그것이 그냥 저의 아내와 제가 살아갈 연금이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살기로 하고 그래서 은퇴 준비는 우리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별로 남은 것도 없고 목회자로서 그것이 옳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늘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들 뿐이에요. 지금은 그냥 남은 시간 얼마 전에 물리학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배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냥 얼음표시만 알고 있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뭘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몸속에 재생세포가 있는데 이 재생세포가 언제나 fully function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재생세포가 어렸을 적엔 이것이 길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회복력이 없으니까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치면은 세포 재생이 잘 안 되니까 회복이 늦어지고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얼마나 남았을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한 10년 남았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뭔가 그냥 육체적으로 뭔가 힘이 남아있는 시간이라 그렇다면 그냥 우리 태어나는 애들을 봐주는 거 그게 좋은 일이라 생각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애들 봐주면서 시간을 많이 지났는데 이거 정말 잘한 걸까요 목사님? 저는 잘했다고 얘기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뒤에 하는 내용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제자 김 교수가 와가지고 저한테 해줬던 말 중에 영문학 공부했던 자매가 그 패밀리 레이징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레이징, 패밀리 레이징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의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여러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나에게 어베일러블한 시간과 나의 힘이 남아있을 때 뭔가 그것도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하는 거죠. 그게 마이너리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소외된 자리를 우리를 내놓았을 때 그때 우리들의 믿음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의 나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럴 때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의미는 뭔가 창조적인 소외예요. 내가 스스로 소외자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에서 메이저가 되어 있을 때는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게 물론 거기에 은혜도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 땅에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런 지원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그때 의지하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이민사회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런 환경은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회.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놓고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거기서 나와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세상의 중심을 지나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드러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내가 좀 소외됐다고 생각이 드는 파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기회가 없어서 학교를 잘 마치지를 못했다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기회가 없어서 뭐 좀 다른 일들을 하고서 살았다든지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랬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신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 모든 역정, 사회, 인생의 역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는 하나님의 아주 강렬한 음성이 거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적인 소외.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불렀고 우리는 그 루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잘 되는 것, 세상의 출세,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그런 건 부러워하지 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은, 그 트랙은, 그건 세상의 중심을 지나서 가장 끝으로 나가 거기서 더 좋은 본향,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찾아 추구해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는 거예요. 앞에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하나 됐다 이 말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12절에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 있는 내용들인데 나중에 한번 좀 더 자세히 보시고 제가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할 때 이 두 공동체, 이 두 에어리아는 어디냐면, 지금 에베소는 이방인 헬라 지역에 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느냐면, 교회 내 계속해서 본질적인 파당이 생겨요.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느 곳에나 있었으니까 들어와서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은 본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고 우리의 뿌리가 여기서부터니까 너희들도 율법을 잘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고 이게 자꾸 혼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요구들을 하고 이렇게 할까. 거기다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조금 룩다운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아주 이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됐어요. 임상 목회로 봤을 때 아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내에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런 물과 기름처럼 떠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확대가 된 게 어디에 있느냐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족의 문제예요. 종이나 자주자나, 신분의 문제입니다. 남자나 여자, 성별의 문제예요. 우리가 겪는 많은 차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차별들을 다 극복하고 그 경계를 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경계를 허물어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선택받은 혈통적인 그런 선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 그게 나왔느냐면 출애굽 당시에 그 기사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이 내려지고 그 바로가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빨리 나가라 명령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다 이제 빠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가고, 거기에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다한 잡족, 그 말은 그 당시에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이 빠져나갈 때 같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언제였느냐면 할례를 받으면서, 그 중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스라엘은 혈통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은 할례를 통해서 열려진 사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말로 우리 이야기한다면 믿음이라는 신앙으로 열려진 사회, 이것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혈통 이스라엘도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은 혈통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할례 받지 못한 백성으로 남아있었고, 중단 잡족이라 할지라도 같이 나와서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 혹시는 이것을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들은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혈통 이스라엘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다. 이게 잘못 해석돼서 나타난 게 나치 같은 경우는 게르만 민족 말고는 다 죽여야 된다. 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입니까? 전 세계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 하나 된다는 의미가 유니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다 다르게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나무 하나 똑같은 나무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것이 달라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라 그래도 오른쪽 왼쪽을 나누어 보면 그것도 달라요. 맞지를 않습니다. 그거 다 달라요. 그 다른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드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모든 민족과 세계가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세상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종이나 자주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 제가 내용을 읽고서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서 살던 노엠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뉴욕으로 불법 이주한 부모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이 딸을 좀 데려다 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서 뉴욕까지 만 킬로미터를 여행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되겠어요. 말이 만 킬로미터 여행이지 불법 이민자로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서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은 6,000km 여행을 하고 멕시코에서 잡혔어요. 수감이 돼가지고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선 그걸 견디질 못해갖고 얘가 화장실에서 그만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것이 2014년에 6,500건이었는데 1년 지나서 6만 건으로 늘었답니다. 지금 탈북자의 문제도 똑같은 이야기들, 똑같은 스토리일 때 그거 거기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가서 보더라도 그 수많은 잔인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어요. 왜 그렇죠? 이것이 왜 그래요? 그 하나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베풀고 도와줘야 될 것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 지금 일종의 쇄국주의하고 있는 이 정부에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세상의 중심이 되겠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 교회가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한 때가 콘스탄틴 대제 때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 되었을 때부터 그랬어요. 기독교가 땅 밑에 땅굴에서 핍박의 시대를 지날 때는 그대로 순수함을 유지해올 수 있었는데 기독교가 헬라로 가면서 철학이 되고 기독교가 로마로 가면서 제도가 되고 기독교가 유럽으로 가면서 문화가 되고 미국으로 와서는 기업이 됐다 그래요. 이제 기업이 돼가지고 세상의 정부와 결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성경이 제시하는 방향은 다른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설 것인지 요즘 신조어로 코스모포스탈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개체들을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코스모폴리터니즘 이 세상에 자기의 유익과 자국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지키자는 게 아니라 세상의 60% 이상의 가난한 사람들과 그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돌봐야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이제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33절 34절에 보면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할 때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나의 예를 제가 든다 그러면 한 가정에 똑똑한 부모가 만나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다섯 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네 명은 다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한 명이 장애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말하고 있는 공리주의 여러 사람이 유익하게 되면 그것이 정의다. 이렇게 되면 그 한 아이는 장애인 아이는 죽어야 돼요. 큰일 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는 다 같이 출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혜택을 입고 있어요. 출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혜택을 입는데 그 중에 출생이라는 같은 방법으로 장애인이 나왔을 경우는 네 명의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책임지는 겁니다. 함께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장애인 아이는 권리가 있고 나머지 사람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파트가 우리가 살아가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버려야 될 내용이 아닙니다. 가족이 책임지고 마을이 책임지고 나라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나의 몸의 약한 부분을 돌보고 치료하듯이 그 부분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나그네를 돕는다. 약한 사람들을 돕는다 할 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 돈이 많은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지 잘못 까딱하면 어디로 빠지냐면 물질주의로 빠지게 되면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큰일 나는 일입니다. 돈을 누가 갑부가 수백억 달러를 벌어서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 수억의 사람들이 나눠가지고 그 혜택을 조금 받았어요. 그러면 열등한 사람이에요. 이 도덕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이 여기에 연결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 주변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나그네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에게서 나은 자처럼 사랑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의 공동체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고 열악한 사람들은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너무 자국 보호 중심으로 가면서 이게 온통 그냥 집단 이기주의로 물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도대체 교회까지 여기에 편성하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나그네라는 말, 경계를 넘어선다는 말은 성경에서 갖고 있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은 안 하면 할 수 없죠. 믿지 않는 정부가 안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고 거기에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감당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베푸는 그 모든 일들, 친절을 베푸는 그 모든 일 가운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경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그러면서 교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주변인이 되어서 기죽는 게 아니라 주변인이 되어서 더 당당한 모습 그리고 세속을 떠나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믿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풍요로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